VOA 세계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분쟁 중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작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소셜미디어 X를 통한 성명에서 밤사이 가자지구내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이 계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상군에 의해 유도된 공군기 한 대가 하마스 초소 한 곳과 내부의 하마스 대원 20여 명을 겨냥해 공습을 가했다면서 북부 가자시티 내 알아자르 대학교 인근 하마스 무장대원들과 대전차 미사일 진지 한 개소가 목표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시도한 민간 건물과 갱도터널 내 하마스 대원 다수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의 하마스 세력을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이 같은 공격은 지난 28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날 단행한 가자지구의 지상작전을 전쟁의 두 번째 단계로 규정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인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7,950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도 2만 명을 넘어섰다고 미 CNN 방송이 팔레스타인 보건부의 어제자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어제 오전 시리아로부터 자국 골란고원 지역에 대한 로켓 공격이 가해진 데 대응해 공군기 한 대가 시리아 남부 군사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이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이스라엘 하마스 간 분쟁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이 통화에서 하마스가 지난 7일 이스라엘에 가한 야만적 테러 공격을 거듭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양측 간 분쟁 확산 방지와 하마스가 억류한 이스라엘과 외국인 인질들의 석방 보장,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지원 등을 위한 영내 지도자들과의 대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해 발표한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튀르키예 외교수장의 이날 통화는 지난 28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스라엘이 22일째 공개적으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서방 지도자들을 비난했던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튀르키예는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비난했었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편으로 하마스를 자유의 전사로 지칭해왔습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어제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최근 지상 작전이 레드라인 한계선을 넘어섰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시온주의 정권의 범죄는 레드라인을 넘어섰으며 이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3일부터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겨냥한 지상작전을 실시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하마드 쉬타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리는 이날자 영국 가디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문제의 포괄적 해결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슈타의 총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서안지구에 대한 정치적 해법 없이 가자지구로 가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F-16 전투기나 이스라엘제 탱크를 타고 가자지구에 가는 것과 같지 않겠냐면서 자치정부 내 누구도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슈타의 총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포괄적이고 평화적인 비전이라면서 서안지구 내 폭력사태 해결에 이어 이국가 해법을 기반으로 한 가자지구 관련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슈타의 총리는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폭격과 지난 3주 동안 이스라엘 보안군과 정착민들에 의해 행해진 팔레스타인인 110명을 살해한 서안지구 내의 폭력사태 중단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발 여객기 한 대가 착륙했던 러시아 공항에 어제 반이스라엘 시위대가 난입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내무부는 오늘 발표를 통해 이날 러시아 남서부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수도 마하치칼라 공항에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도착하자 반이스라엘 시위대 수백 명이 공항에 난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 젊은 남성들로 이루어졌던 시위대는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며 신은 가장 위대하다는 아랍어 구호 등을 외쳤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뜨끈한 국물이 당기는 계절입니다. 뜨거운 국물을 시원하다라고 말하거나 이런 말 이해하는 분이라면 솥밥 푸고 나서 만드는 그 누룽지, 구수한 누룽지 숭늉도 좋아하실 텐데요. 전기밥솥으로 하는 밥이 보통인 한국에서도 일부러 이 냄비나 솥에 누룽지를 눌리거나 또 가게에서 파는 누룽지를 사서 숭늉을 끓이는 그 즐기는 가정도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한 일간지에서 누룽지와 숭늉,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소개한 기사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솥바닥에서 바싹하게 익히는 누룽지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갈색의 그 멜라노이드인이라는 색소가 입혀지는 겁니다. 이 갈변 반응으로 누룽지의 항산화, 항균 기능이 생긴답니다. 숭늉은 천연 소화제라는 말도 있죠. 이 말 틀리지 않습니다. 짠맛 음식으로 산도가 높아진 몸을 누룽지 숭늉이 중화하는 역할을 하고요. 입안도 개운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룽지를 너무 태우면 역효과 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밥을 눌리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발암 추정 물질입니다. 누룽지에 열을 가할수록 좋은 성분도 생기고 나쁜 성분도 같이 많아지기 때문에 영양학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강한 누룽지 만드는 방법, 밥 눌리는 시간은 딱 5분 이내입니다. 당뇨 걱정하신다면 누룽지나 숭늉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탄수화물이 주성분인 누룽지나 숭늉은 혈당지수가 높아서요. 당뇨에는 피해야 할 음식이고요. 그래도 누룽지가 좋다면 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으로 만드는 누룽지가 자선책이 될 수 있다는군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 서울입니다.
5천원 만원입니다. 5천원 만원. 너무 예뻐요. 이거 한 번도 안 썼어요.
네, 서울 한강 뚝섬에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서 쓰던 물건 사고 파는 장터가 열렸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우 서울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네, 곧 워싱턴 DC는 지금이 10월 30일 월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16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0월 31일 화요일에 북한 대체로 흐리고 평안 남북도는 오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자강도, 황해도 일부, 장진, 함경북도, 양강도 지역은 밤부터 가끔 비 소식이 있습니다.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에 비의 양이 많겠습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도에서 15도, 최고는 12도에서 23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이 13도, 개성 10도, 신의주 15도, 함흥과 청진은 8도고요. 희산 2도, 원산 12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에는 평양의 낮 최고가 22도, 원산 22도, 함흥은 23도입니다. 신의주와 청진은 낮 최고가 19도고요. 개성 20도, 희산 1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막다가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먼바다는 2m까지 오후에 물결이 높아집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비 내리다가 비는 그칩니다.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2m로 역시 오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10월 31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스라엘군 탱크가 가자시티에 진입하는 등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지상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민간인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국방부 수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한 샹샨 포럼에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 산하 인공지능 AI 고위급 자문기구가 출범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안에서 이스라엘 군 작전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 보병과 탱크들이 30일 이 가자 중부와 북부에서 더 깊숙이 진격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스라엘 군이 가자 북부에서 남부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를 차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AFP 통신은 현지 목격자들을 인용해 이스라엘군 탱크 수십 대가 이 가자시티 남부 자이툰 구역에 들어갔다고 네. 30일 보도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군이 지상전뿐 아니라 공습, 포격 이어가고 있죠.
네, 이스라엘군은 30일 지난 24시간 동안 하마스 목표물 600개 이상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또 이 지상전 상황도 언급했는데요. 군이 이 간밤에 이 건물과 터널 안에서 공격해온 반군 수십 명을 사살했고 이 반군이 공격 거점으로 삼던 건물 한 채를 파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니엘 하갈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 가자지구의 고속도로에 병력이 배치됐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 작전 보안이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네. 자, 이 지상전과 관련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쪽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하마스 군사기구는 대원들이 이 소화기와 대전차 미사일을 가지고 이 가자 북서부에 들어온 이스라엘군과 싸웠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아, 그런데 이렇게 지상전이 확대되면서 현지 이스라엘인들 우려가 커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사는 한인 신초로 씨로부터 현지 분위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제 오늘 뉴스를 통해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와 이제 갈란트 국방장관과 또 베니 간츠 이제 이 세 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가자 작전 2단계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분위기는 조금 더 이제 긴장된 그런 상태가 느껴지고요. 오늘 이제 마트를 가보니까 대인들은 거의 없고 아랍인들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또 긴장감이 이제 역력하게 보이는 두려워하는 이런 분위기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주말에 연설에서 2단계 작전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연설 이후에 사람들이 더 긴장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신천호 씨는 또 이번 전쟁이 오래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는데요. 다시 신 씨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현지에서는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충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그것도 잔인한 방법을 많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 대규모 공습이라기보다는 이제 작은 작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하마스를 완전하게 이제 선멸하는 이제 계획에서 한 1년 정도 그렇게 전쟁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길어질 거라는 그런 예상이네요. 자,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랑 통화를 했고 민간인 우선 보호를 강조했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29일에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또 즉각 인도적 구호의 흐름을 크게 늘릴 것을 촉구했다고 미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에 구호물자 더 빨리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강조를 한 건데 자 29일에도 구호품이 가자지구 안으로 들어갔죠.
네. 구호품을 실은 트럭 33대가 이날 이집트에서 가자지구로 들어갔는데요.
네네.
이제까지 들어간 대수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이 정도로도 이 230만 명에 달하는 이 가자 주민들 필요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가자지구 주민들이 그 구호품 저장 창고를 난입하는 사건도 있었다고요.
네, 주민들이 28일 이 가자지구 안에 유엔 시설 네 곳에 들어가서 밀가루 등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네네.
유엔 측은 이 현지 상황이 더 절박해지는 가운데 이 시민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신호라고 또 지적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29일 러시아에서는요,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공항을 급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다게스탄 지역에 있는 한 공항에서 이스라엘에서 온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한 무렵에
네.
이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 수백 명이 공항 안에 난입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들 가운데 일부가 활주로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예.
또 공항 주변에서 이 차를 막아세우고 차 안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지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현지 당국이 보안 요원들을 투입해서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이 과정에서 약 60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나자 이스라엘 정부가 러시아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는데요. 이번 일이 벌어진 이 러시아 다게스탄 지역은 이슬람교도들이 다수인 곳입니다.
네, 시위대가 공항 활주로까지 들어간 아주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난 건데 이런 가운데 이번 분쟁을 또 진정시키려는 노력도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 카타르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29일에 인질 석방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네.
또 토니 블링컨 미국 무장관이 29일 이 하칸 피단 이 튀르키예 외무장관하고 통화를 하고 이번 사태가 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걸 막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이날 전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에 다시 모여서 이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네.
앞서서 지난주 27일 유엔 일반총회에서는 인도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또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지구촌은 이번에는 중국으로 갑니다. 국방 문제를 다루는 샹산 포럼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틀 일정으로 시작이 됐는데 자, 이 행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국방부 수장이 미국 비판했다고요?
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장유샤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첫날 행사에 나와 연설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한 겁니까?
네, 먼저 이날 기조연설을 한 장 부주석은 직접적으로 미국을 지칭하지는 않고 전 세계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몇몇 나라들을 비판했습니다.
네네.
그런 또 이 국가들이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들에 있어 다른 나라를 의도적으로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타이완이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타이완 문제를 비롯해서 자국 핵심 이익 간섭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하지만 장부 주석은 상호 존중과 평화적 공정 그리고 서로 득이 되는 협력을 기반으로 미국과의 군사적 유대를 발전시킬 뜻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미국이 모든 수단을 써서 자신들의 국제적 지배력을 유지하려고 지역 긴장을 부추킨다고 비난했습니다.
네네.
쇼이구 장관은 또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영내 나라들과 대화와 협력을 추구한다는 구실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러시아 쇼이구 장관이 우크라이나 문제도 얘기했습니까?
네, 쇼이구 장관은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이 나토를 동쪽으로 확장함으로써 이 러시아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는 올바른 조건 아래서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협상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 국방부가 대표단은 보냈고요. 오스틴 장관은 불참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도 이 리상프 국방부장이 최근에 해임됐기 때문에 이 장유샤 중앙군사의 부주석이 중국 대표로 이번 행사를 주관합니다.
네. 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갔습니다. 이후에 왕 부장이 시진핑 주석하고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 관해서 언급을 했죠.
네, 왕 부장이 지난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행사에 나와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미국은 다음 달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네.
왕 부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이 APEC에서 두 정상이 양자회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이 꼬여있는 그 양국 관계 풀어보려는 움직임을 최근에 보이고 있는데 자, 28일 왕이 부장의 발언은 그게 아주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왕 부장은 두 정상 만남이 자율주행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네.
또 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발리에서 합의한 것을 실행에 옮겨야 하며 간섭을 제거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또 합의를 강화하고 결과물들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참고로 두 나라 정상이 지난해 1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양국 간의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기후변화나 식량, 보건위기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네, 지구촌을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엔이 인공지능 AI에 관한 자문기구 발족시켰네요.
네,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가 26일 출범했습니다. 이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 제안으로 발족한 이 기구는 AI, 인공지능이 전 세계와 인류에 미치는 혜택과 위험 등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입니다.
네, 이 자문기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네, 연말까지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한 예비 권고안을 작성하고요.
네.
또 내년 9월에 열릴 UN 미래 정상회의 전까지 최종안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27일에 첫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자문기구에서 활동할 자문위원들 어떤 인사들입니까?
네, 전 세계 첨단 기술 기업 대표와 관계자들, 정부 관리, 학자 등 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꾸려졌는데요.
네.
총 39명으로 6개 대륙을 망라해서 뽑혔습니다. 이 자문단에는 한국인인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도 들어갔습니다.
네. 자, 유엔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유엔 산하에 이런 자문기구 발족시킨 이유가 있죠?
네. 구테우스 총장은 이 AI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영향이 커지고는 있는데 이 기술이 장차 인류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개발자들도 제대로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지난 6월 유엔 산하에 이 전 세계 핵 활동을 감시하는 이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가 있는 것처럼 AI를 관리하는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AI 자문 기구 발족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AI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이게 두 개 다 동시에 언급되고 있는 거죠.
네, 구테우스 총장 말을 들어보면요. AI의 순기능으로는 위기 예측이나 공공 보건과 교육 증진 또 기후위기 대응 등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동시에 AI가 이미 악의적으로 사용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약화시키며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구테우스 총장은 지적했습니다.
네. 지난해 등장해서 아주 화제를 일으킨 ChatGPT. 이것도 우려와 찬사 동시에 받고 있는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술 하나죠?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 회사인 OpenAI가 지난해 출시해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대화형 AI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어떤 주제에 관해서 물으면 그 내용과 문맥에 맞춰서 이 갖고 있는 방대한 자료를 근거로 답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네.
이 답변이 너무 훌륭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hatGPT 이용으로 지금까지 사람만이 할 수 있던 생각과 쓰기 등 작업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AI, 인공지능 규제를 또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인류를 풍요롭게도 할 수 있지만은 인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네네.
여기에 따라서 몇몇 나라와 사회학계에서 그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이걸 규제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이번에 이 AI 고위급 자문기구가 출범한 것도 그러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우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2024 대선 공화당 경선 후보로 나섰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후보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스 전 부통령이 자신을 지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가 포드에 이어서 스텔란티스와 잠정 합의를 이뤘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미국 성인 가운데 약 3분의 2가 지난 1년 동안 가계 지출이 더 늘었다고 응답했다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네. 미국 대선 관련 소식부터 보죠.
네, 2024 대선 공화당 경선 후보로 나섰던 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후보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요, 지난 28일 그 네바다주 레스베게스에서 열린 그 공화당 유대계 연대회의에서 자신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펜스 전 부통령이 뭐라고 하면서 후보에서 사퇴를 했을까요?
네, 펜스 전 부통령은 지금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라면서 기도와 고심 끝에 선거운동을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또 공화당의 더 나은 본성에 호소하는 후보 그리고 국가를 정중하게 이끌 수 있는 후보에 투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맞설 수 있는 공화당 후보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이 선거 운동 초기부터 낮은 지지율 때문에 좀 고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치 전문 여론조사 업체 그 538에 따르면요. 펜스 전 부통령이 출마를 알린 지난 6월 공화당 내 지지율은 8%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5월에는 5%대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난 28일에는 3%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대선 예비 후보로 나선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들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낮은 건가요?
네, 28일 기준으로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거의 57%니까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그럴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지율 2위는 디센티스 주지사로 28일 현재 약 14%고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지지율은 8%입니다.
네, 펜스 전 부통령이 지지를 이렇게 얻지 못한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네, 로이터 통신은 펜스 전 부통령이 전통적인 보수주의자이자 또 대외 정책에서는 매파로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와 그리고 또 복지줄 축소 등을 주장했다면서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시대의 그 인기 영합주의와 또 아메리카 퍼스트 고립주의에 가려서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펜스 전 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지한 후보가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공식적으로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요, 펜스 전 부통령의 측근이 펜스 전 부통령이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인지를 묻는 그런 질문에 웃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펜스 전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언제부터 이렇게 사이가 틀어진 겁니까?
네, 2020년 대선 이후부터입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2021년 1월 6일 의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대선 이후에 줄곧 그 대선 사기를 주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합동회의에서 그 투표 인증을 거부하라고 펜스 전 부통령을 압박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펜스 전 부통령은 자신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라면서 이 대선 결과를 인증했습니다. 후에 의회 난의 셔터와 관련해 열린 그 의회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이 투표 인증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을 겁쟁이라고 불렀다는 그런 내용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요 이후에 그 펜스 전 부통령을 배신자라고 부르면서 그에게서 돌아섰습니다.
네. 자 펜스 전 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스 전 부통령이 자신을 지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그런지 아느냐라면서 나는 훌륭하고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그는 당시에 부통령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내가 부통령 후보로 펜스를 선택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다라면서 정치에서 사람들은 매우 불충할 수 있다면서 그 펜스 전 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 내 다른 경선 후보들이 있죠. 이 펜스 전 부통령의 사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디센티스 주지사는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에 올린 글에서요, 펜스 전 부통령에 대해서 보수적 가치의 진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원칙과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헤일리 전 대사는요, 펜스 전 부통령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다라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펜스 전 부통령이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물러난 첫 사례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요, 보수 성향의 라디오 진행자이자 변호사인 레리 엘더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엘더 후보는요, 사퇴 후에 자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공화당의 대선 경선 후보는 어떻게 됩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디센티스 주지사 그리고 헤일리 전 대사를 비롯해서요, 팀 스콧 연방 상원의원 또 덕 버검 노스다코다 주지사 그리고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여기에다가 에이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 또 기업과 비맥 라마스와미 씨 등 총 8명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펜스 전 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에 다른 후보들 역시도 곧 사퇴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전미 자동차 노조 관련 소식입니다. 파업과 관련해서 진척된 사항이 나왔네요.
네, 자동차 노조 지도부는요, 29일 발표에서 그 포드사와의 잠정 합의를 승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5일 그 파업이 실시된 이후에 약 6주 만에 노조 지도부가 포드사와의 잠정 합의를 승인한 겁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잠정 합의를 했는지 내용 볼까요?
네, 임금 인상이 대표적입니다. 그동안 노조 측은 4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해왔고요. 포드는 이것이 무리한 요구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요. 양측은 잠정 합의에서 물가 상승분을 포함해서 33% 이상의 임금 상승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오는 2028년까지 시급이 40달러 이상으로 오르게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해당 임금 인상은요,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는 그 임시직 근로자들은 150%의 임금 인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자, 임금 인상 말고도 다른 부분 합의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노사 양측 합의의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전기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것이었었는데요. 양측은 이 배터리 혹은 또 전기자동차 공장도 노조 협약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요 이외에 포드는 그 공장 개조와 새 모델 추가에 81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그 노조는 앞서서 주장했었던 그 주 4일 근무 등과 같은 그 일부 요구 사항은 철회했습니다.
네. 자, 쇼페인 자동차 노조 위원장 잠정 합의 승인한 후에 어떤 얘기 했습니까?
네, 페인 위원장은 29일에요. 이번 잠정 합의 승인에 대해서 지난 40년에 걸친 미국 계급 전쟁에서의 전환점이라면서 이번 승인을 환영했습니다. 페인 위원장은 또 이 계약은 노동자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가질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전미 자동차 노조 포드와의 잠정 합의도 있지만 스텔란티스와도 잠정 합의를 맺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 노조가 지난 28일 스텔란티스와 맺은 잠정 합의에는요, 앞으로 4년 반 동안 일반 임금 25%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그리고 이 합의 이후에는 우선 임금이 곧바로 11% 인상됩니다. 특히 앞으로 이 물가 급등 시에 이를 반영해서 임금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내용 등도 담겼는데요. 이 경우에 임금이 33% 인상되게 됩니다.
네, 이 스텔란티스사와의 잠정 합의 후에는 그 페인 위원장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페인 위원장은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라면서 우리는 산을 옮겼다. 우리는 그동안 닫혔던 조립 공장을 다시 열었다라면서 양측의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자동차 노조가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와 맺은 이 잠정 합의는 노조원 비준이라는 최종 단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자, 전미 자동차 노조 지난달에 포드, 스텔란티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등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를 상대로 동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3대 자동차 업체 가운데 남은 게 제너럴 모터스사네요. GM.
맞습니다. 노조가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 이렇게 두 회사와 잠정 합의를 이룬 것과는 달리 제너럴 모터스 측을 상대로는 그 파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 28일 이 파업 확대를 알리면서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있는 제너럴 모터스의 공장에서의 추가 파업을 알렸습니다. 스프링힐 공장은요, 북미 최대 규모의 공장으로 전기 자동차인 캐딜락 리릭 모델을 비롯해서 XT5 그리고 XT6 등 그 인기 SUV 모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GM 측은요, 노조의 그 파업 확대 결정에 실망했다라면서도 최대한 빨리 합의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경제 관련 미국인들의 설문조사 내용 보겠습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미국 사람들의 가계 지출 많이 늘었다고요?
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27일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요, 지난 5일에서 9일까지 미국 성인 약 1,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데요.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가운데 약 7명이 1년 전보다 가계 지출이 더 늘었다라고 답했습니다. 1년 전과 비슷하다는 응답률은 22%였고요. 그리고 1년 전보다 줄었다라는 대답은 8%에 불과했습니다.
네. 자, 가계 지출이 늘었다, 돈을 많이 썼다는 건데 소득이 늘었기 때문일까요?
네, 소득이 늘어나서 가계 지출이 늘었다 이런 거면은 크게 우려되지는 않을 텐데요. 하지만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년 전보다 수입이 늘었다 이렇게 답한 응답률은 23%에 불과했고요.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률은 48%, 그리고 오히려 더 줄었다 이렇게 답한 응답률은 28%에 달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죠. 그 가계, 가정의 빚, 갚아야 될 돈과 저축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은요, 1년 전보다 이 가계 빚이 더 늘어났다라고 답했습니다. 4명은 비슷하다라고, 그리고 2명은 줄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가계저축과 관련해서는요, 응답자 가운데 거의 절반인 48%가 1년 전보다 더 줄어들었다라고 답했고요. 36%가 비슷하다고 답했습니다. 1년 전보다 저축이 늘었다라고 답한 응답률은 그냥 15%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 가계 빚도 뭐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주로 어떤 종류의 빚이 있습니까?
네, 신용카드 빚과 그리고 자동차 대출, 또 학자금 대출, 여기에다가 뭐 의료비 대출, 이렇게 끝까지 네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 가장 보편적인 빚은 바로 신용카드 빚입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인 52%가 이 신용카드 빚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동차 대출인데요. 10명 가운데 4명은 이 자동차 대출로 인한 빚이 있다고 답했고요. 학자금 대출 빚이 있다는 응답률은 23%, 그리고 의료비 빚이 있다는 응답률은 24%였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많은 수의 미국 사람들이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지출은 늘었고 저축은 줄어든 상황이네요. 자 미국 사람들은 이런 그 재정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소득 수준별로 좀 다른데요. 일단 평균적으로 보면은 양호하다라는 응답률이 54%였고 좋지 못하다라는 응답률은 45%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득 수준별로 좀 나눠서 살펴보면요, 응답률에 좀 꽤 큰 차이가 납니다. 연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는 응답률이 70%에 가까웠는데요. 5만 달러 이하는 그 양호하다는 응답률이 38%에 불과해서 두 계층이 약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는 그 개인의 미국 가정의 재정 상황에 대한 내용을 보셨는데 국가 경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국가의 그 경제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률이 73%로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률 27%를 압도했습니다. 특히 공화당에서 좀 이런 시각이 두드러졌는데요.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이 이 경제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도 과반인 54%가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 방금 들어본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는 그 내년 대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그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요?
네, 지금까지 살펴본 설문조사 말고요. 지난주에 또 이 블룸버그 통신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조사는 5천 명 이상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인데요. 경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65%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미국 행정부 조직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또 다양한 사회운동 출현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부 규모가 커진 것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행정부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간한 2022 미국 정부 매뉴얼은 정부 조직도에서 행정부 조직 정점에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 아래에는 부와 독립기관 및 공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독립기관은 기능에 따라 독립기구나 독립규제위원회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미국 연방행정부에는 현재 총 15개의 부가 있습니다. 이들 부는 연방행정부 집행기능의 주축을 담당합니다. 각 부의 수장인 장관은 어토니 제너럴로 불리는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모두 세크러터리로 불립니다. 이들은 모두 내각 강요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부는 재무부와 국무부 그리고 1947년 국방부에 흡수되는 전쟁부로 모두 1789년에 설립됐습니다. 가장 나중에 설립된 부는 국토안보부로 지난 2003년에 출범했습니다. 독립기관 가운데 기능에 따라 별도로 분류할 수 있는 독립기구는 일반적으로 규제 기능보다는 서비스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들 기구는 어느 부에 소속돼 있지는 않습니다. 또 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원 인준이 필요합니다.
Matthew could soon affect areas all across the southeast. So at my direction, FEMA has been on the ground in Florida, Georgia, South Carolina, and North.
이런 독립 기구로는 중앙정보국이나 총무청, 연방재난관리청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 독립규제위원회는 주로 금융, 통화, 경쟁, 노사관계 등 경제사회 각 분야를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독립규제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은 보통 정해진 임기가 최대한 보장됩니다. 독립규제위원회에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방통신위원회,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이런 규제 관련 기능을 하는 기구 가운데 독립된 기구가 아니라 부처에 속한 곳도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이나 직업안전보건청, 그리고 국세청은 각각 보건후생부와 노동부, 그리고 재무부에 소속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민간기업 형식을 갖춘 공적기관입니다. 공사는 민간기업이 공익에 적절하게 기여하기 힘들지만 관료조직이 경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공사로는 우정국, 연방예금보험공사,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 등이 있습니다. 2022 미국 정부 매뉴얼에 따르면 독립기관 및 공사는 모두 58곳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행정부 조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환경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생각하고 다루는 사안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버릴 때에도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은 따로 배출하고 수거시키는데요. 지역정부나 민간단체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 한강 뚝섬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사고 파는 장터가 열렸습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동혜원 기자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5천원 만원입니다. 5천원 만원. 너무 예뻐요. 이거 한 번도 안 썼어요. 한번 써보세요. 가을에 딱이에요. 이거 모자. 너무 예쁘죠. 이거 가방이랑 딱 맺으면 세트로 딱 예쁘겠네.
뚝섬 재사용 장터에 참여한 한 판매자가 목청 높여 자신이 가져온 물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싼 값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눈길을 돌려 물품을 둘러보는데요.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재사용 장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자세한 얘기, 재사용 장터를 운영하는 국방용 팀장에게 들어봅니다.
이 장터는 서울에서 살고 계신 시민분들께서 집에서 사용하시다가 어떤 목적이 사라져서 집에 방치되고 있는 물건들을 조금 다른 시민들에게 이제 판매를 하거나 교환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물건이 더 이상 이제 사용 가능성을 잃은 거를 다시 조금 살려내서 다시 한번 사용해보자 하는 의미로 여러 가지 이제 중고 물품들을 나누는 장터입니다. 이 중고 장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2019년부터 잠시 이제 운영이 중단이 되었다가 올해부터 4년 만에 이제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는 지난 15일에 시작됐고요. 10월 말까지 주말마다 열렸습니다. 첫 주에는 170여 팀이 판매자로 나섰고요. 그 다음에는 350여 팀이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한국 시민이 이 재사용 장터를 기다려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선발을 한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싶은 것들이 뭐 사행성 물품, 주류, 그냥 의약품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안 되는데요. 그런 것들만 저희가 지금 행사 참여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사용하시던 것들 파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중고 장터이기 때문에 전부 다 생활에서 사용했던 물건들이 되게 많아요. 또 요즘 확실히 조금 이제 매니아들의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시대이다 보니까 뭐 한정판 피규어라든지 한정판 운동화 같은 것들을 여기에 들고 나와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한 시민 판매자뿐만 아니라 재활용과 관련한 사회적 기업, 단체를 소개하는 10여 개의 부스도 마련됐는데요.
에너지나 아니면은 뭐 전자제품 재사용 뭐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단체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계란자조금위원회 라는 곳에서는 어른의 티셔츠를 뭐 안 입는 거를 두 장을 가져오시면은 구운 계란으로 교환해주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집에서 이제 안 쓰는 핸드폰, 그다음 뭐 전자기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시면은 한 살림에 뭐 양갱이나 간식 같은 걸로 교환을 해드리는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분해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자원으로 다시 쓸 수 있게끔 환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는 곳에서 캠페인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버려진 장난감을 재활용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줄여가고 있는 환경단체 트루가 참여했는데요. 부스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버려지거나 망가진 장난감을 직접 분해하는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트루 김주혜 교육실장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장난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질 분리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분해를 한 후에 이렇게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쇠는 쇠끼리, 건전지는 건전지끼리 이렇게 재질별로 분리를 하면 다 재활용이 되거든요. 게다가 분해할 때 상당히 재밌어요. 공구를 사용해서 돌리기 때문에. 그런 장난감 재활용을 재미있는 체험으로 배워가는 곳이에요. 근데 장난감이 정말 그 복합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버리면은 이게 플라스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태웠을 때 환경오염물질, 미세먼지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출을 해요. 그래서 장난감 플라스틱도 다 재활용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부스 체험 활동으로 한국 시민을 만난 소감과 함께 장난감 분리배출에 관한 바람도 전했습니다.
재밌죠. 축제장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분해도 하고 쩍 벌어질 때 탄성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재활용. 이건 참 재밌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물건들은 화석 자원을 사용을 해서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필수적인 것 같아요. 재사용, 재활용이 문화로 정착이 되면 에너지 사용이 줄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도 줄 거고 환경은 더 깨끗해질 거고 인간에게 더 쾌적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행사를 총괄한 국방용 팀장은 이 장터를 운영하면서 인상 깊었던 순간을 얘기했는데요.
아이들이 새로운 장난감을 하나씩 가져가는데 그걸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마트 가가지고 새 거를 사주려고 하면 보통 뭐 적어도 2, 3만원씩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 3천원, 4천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새 물건을, 새 장난감을 들고 나가는데 아이의 표정도 좋고 부모님의 표정도 좋고 이런 풍경이 일반적인 마트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얼굴들이라 그런 게 좀 되게 기분이 좋았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사용 장터에 참여한 한국 시민 판매자들은 각자 돗자리를 펴고 물건을 진열해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재사용 장터에 처음 참여했다는 한 판매자를 만나봅니다.
만드셨나 봐죠.
아,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것 같아.
지갑이요? 예, 3만원, 2만원이요. 네, 저 평소에 제가 모으던 거 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판매하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가방이랑 인형이랑 소품이랑 신발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 수는 한 30가지 되지 않을까요? 가방이랑 인형이랑 팔았어요. 막 100만원 이런 것들도 막 5만원 막 이렇게 판매하고 가방 안 쓰니까 이제 그냥 판매해서 다른 분들 뭐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환도 가능해요. 이거를 다시 사는 것보다 서로 나눠 쓰고 판매하고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물건을 둘러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기 물건에 대한 추억도 전하고요. 가벼운 흥정도 벌어집니다. 한편에서는 아기 물품을 1,000원에 판매하는 한 가족도 있었는데요. 자녀와 함께 참여한 해별 씨와 손정락 씨입니다.
1,000원입니다. 거의 1,000원에 팔려고요. 여기 저희가 아기 낳기 전부터 원래는 이제 사려고 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쉬었다가 언제 열리나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열린다는 소식 듣고 나서 저희가 바로 신청해서 왔어요. 그때는 저희 이제 아기들 신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물놀이 장난감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샀었어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온 목적보다는 이제 아까우니까 나눠주는 목적이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구매했었어요.
저희는 주로 이제 아기가 있어서 아기 물품 주로 가지고 왔어요. 책이나 신발, 구두 뭐 이런 것들 이제 안 입는 옷들이고 버리기에 너무 아까워서 가지고 왔어요. 재밌죠. 사는 것보다 파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기들이 또 자기들 물건 팔고 돈의 가치를 조금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재밌고 일단은 저희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부스로 가니 헌책이나 재고 상품을 싼 값에 파는 책 부스가 마련돼 있었는데요. 현재 서점을 운영하는 고영근 씨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주로 이제 그 얘들 아동물하고 실용서들 어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일부 선정해가지고 가져온 거죠.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그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가에서 거의 한 뭐 60%에서 80% 할인. 우리가 이제 이게 재고 도서라든가 또 이제 헌책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좀 모처럼 만에 이렇게 사람도 많이 구경도 하고 또 책 사가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장터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저렴하게 그 살 수 있는 많이 또 활성화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시민 판매자의 다양한 물품으로 싼 값에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장터가 되었고요. 더불어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 단체 캠페인 활동으로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뜻깊은 행사가 됐습니다. 장터를 즐긴 한국 시민들의 소감도 들어봅니다.
저희 여기 지구론 마라톤 참석하고 가는 길에 그냥 우연히 모여 있어가지고 들렀어요. 되게 저기 아이들도 막 직접 하는 것들도 있고 이쪽은 좀 환경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애들한테 좀 좋은 경험 될 것 같아서 지금 돌아보고 있어요. 지금 장난감 해체해서 뭐 이렇게 분리수거 하려고 하는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살면서 지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활동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커갔으면 좋겠어요.
가방만 구매했어요. 두 개 구매했는데요. 이거는 서비스로 주신 거예요. 서비스로 주시고 이거는 저기서 아 저는 이렇게 중고 이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재활용 물건을. 아 그래서 자주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전거 타고 왔는데 하고 있었어요.
아 여행용 파우치예요. 보면 좋은 물건들도 있고 새 거도 있고 퀄리티도 괜찮고 아 가격은 거의 뭐 인터넷에서 파는 제품이었는데 2만원대를 뭐 8,000원에 파시고 6,000원, 4,000원 이렇게 저렴하게 네. 저희 때는 어릴 때 아나바나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요즘 없다 보니까 저희 나이 때도 좋고 어린아이들도 좋고 어르신들도 좋고 네 새로운 물건 접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내 팔자가 그렇죠. 나는 운이 없다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Did you try the cheesecake I told you about?
I wish I could say I did, but it was just my luck. I went to the store on Monday, and it was closed.
They're closed every Monday? That's unfortunate timing.
It's like they knew I choose that day to go.
That's quite the coincidence. There's always next time.
제가 치즈케이크를 사러 갔는데 하필 가게가 문을 닫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운이 없어요. 내 팔자가 그렇죠.
Just my luck.
내 운수가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I was unlucky.
비슷한 표현으로
That's unfortunate timing. Unfortunate.
운이 나쁜, 운이 없는
That's unfortunate timing.
운이 나쁜 타이밍, 순간, 시기였다는 말이죠. 내 운이 그렇죠.
Just my luck.
반대 표현은 운이 좋았다.
I was lucky. I lucked out.
자, 이번에는 행운의 연속.
Streak of good luck.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Have you heard about Jack's incredible streak of good luck lately?
Oh, yeah. It's like he's got a four-leaf clover permanently attached to him.
It's almost uncanny. I mean, he found a $100 bill on the street, won a free vacation to the Bahamas, and got a promotion at work all in the same month.
I could use some of that luck in my life. Maybe I should start buying lottery tickets or something.
대화 해석해보죠.
Have you heard about Jack's incredible streak of good luck lately?
잭이 최근 행운의 연속인 소식 들었어요.
Good luck.
행운이?
Streak.
줄입니다. 줄줄이 승리하고 있다는 표현.
He's on a winning streak.
행운이 줄줄이 연속이다.
He's on a streak of good luck. It's like he's got a four-leaf clover permanently attached to him.
네잎 클로버를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잎 클로버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식물로 알려져 있죠.
It's almost uncanny.
정말 이상해요.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일에 이런 표현 가능합니다.
It's uncanny. He found a $100 bill on the street, won a free vacation to the Bahamas, and got a promotion at work all in the same month.
그는 같은 달 안에 길에서 100달러를 주었고 공짜 바하마 여행을 이겼고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I could use some of that luck in my life.
나는 그 운을 내 인생에
I could use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해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I could use some of that luck in my life.
나는 그 운을 내 인생에도 쓰고 싶어요.
Maybe I should start buying lottery tickets or something.
아마 나도 복권이나
or something.
or something 그런 거 그런 거라도 사야 할 것 같아요.
I never won the lottery.
난 한 번도 복권에 이긴 적 없습니다.
Just my luck.
내 팔자가 그렇죠.
I went to the store when they closed. Just my luck.
운이 없다.
Just my luck.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try the cheesecake I told you about?
I wish I could say I did, but it was just my luck. I went to the store on Monday, and it was closed.
They're closed every Monday? That's unfortunate timing.
It's like they knew I choose that day to go.
That's quite the coincidence. There's always next time.
Everyday English, 비의 매일 영어, 오늘은
Just my luck.
내 팔자가 그렇죠.
Just my luck.
운이 없다는 말 영어로 표현해 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